지난 5월달이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그마치 147세를 사셨습니다. 엄청나죠? 인도네시아에 사는 고토라고 하는 분입니다. 1987년 12월 31일 생입니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1870년, 150년 전의 기록이 없는데 이분의 그 인도네시아 아이디에 보면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잘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 신문 기사에 보면 이분의 주민등록증 인도네시아 아이디가 딱 떠 있습니다. 1870년이니까 147세를 사셨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 기사에 보니까 한국의 이시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보다 4년 먼저 태어났다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살아있을 때 그 장수의 비결을 이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잘 참고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대요. 아마 참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걸 겁니다. 그죠? 평안하게 다스린다는 걸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니까 순리대로 살았다. 억지로 어떤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물 흐르는 대로 순리대로 살았더니 147년을 살았습니다. 여유 있게 삶을 즐긴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기록이 나와 있는 세계에서 110세 이상을 산 분들이 1100명이 있답니다. 엄청나죠? 최장수 하신 분들인데 또 올해 4월에 그 가운데 한 분인 이탈리아 여성이 117세의 일기로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오래 살게 된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우월한 유전자 뭐 그럴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신기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루에 계란을 내가 3개를 먹었습니다. 근데 2개는 날걸로 먹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장수의 비결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수의 비결도 제각각입니다. 계란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이분은 하루에 3개를 먹었다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뭐든지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면 마음을 편하게 갖고 순리에 순응하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그냥 매사에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장수하는 비결이 아닐까, 뭐 장수보다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계란에다가 또 뭐 닭에다가 살충제를 넣어가지고 야단입니다. 예, 먹거리를 갖고 국민을 속이는 일은 이제 안 되는 일인데 또 한국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또 미국 계란은 안전한가 또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인도네시아 분이 147세를 살았지만 근데요 그분 역시 죽음을 맞았습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만물은 탄생하고 성장하고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죽지 않는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세상에 왜 죽음이 들어왔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은 영원한 세상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 역시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고 이 중요한 의미가 뭔고 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이 메이커,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향해서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에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벌로 영원한 세상인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네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이 만물에게 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후에도 손을 놓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고얀 놈들 내가 쫓아냈으니까 다시는 얼쩡거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쫓아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에덴으로 재초청하려고 모든 애를 쓰셨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무던히도 애를 쓰셨는데 이 성경 전체는 어쩌면 창세기 3장 빼놓고 하나님이 애쓰신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하면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 죽음을 해결하려고 뭐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그들이 워킹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 부활을 누리고 기껏해야 150년 가까이 사는 인생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이자 축복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선과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게 뭡니까? 세상을 살면서 고민스러운 게 뭡니까? 악한 것이 잘 되고 선한 것이 안 될 때 뒤죽박죽 되는 것이 지금 섞여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하나님 무엇하십니까? 라고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이 선과 악이 쫙 갈리고 하나님 아주 명확하게 심판하시고 지금은 그 심판을 유예 딜레이하고 계시는 중간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 앞에서 그동안의 삶을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검사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청년부가 공부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 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재능에 맞게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이제 종들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내 재산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이니까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갑절을 남깁니다. 2달란트를 맡은 종도 또 열심히 일해서 재능대로 열심히 일해서 갑절을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땅에다 그냥 묻어 두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주인이 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자신이 맡긴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묻습니다. 갑절로 맡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반면에 주인의 재산을 땅에 묻어 놓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구원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아주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비유 속의 주인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에 맞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에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달란트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왔듯이 예수님 역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점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관리했느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주 긴급한 일입니다. 그와 동시에 구원 이후의 삶도 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펴보는 베드로전서 이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7년을 살고 심지어 147년을 살아도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년 뭐 150년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내용이 훨씬 중요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보고 있는데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보는 대로 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초대 교인들도 자신들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죽음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번개가 치고 천둥을 치면 그 번개와 천둥이 꼭 우리 집에 칠 것만 같아서 죽음이 두려웠고, 저는 서해안가에 살았는데 옛날엔 간첩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무장공비가 많았는데 그 무장공비가 우리 부엌에 와가지고 음식 먹다가 우리 안방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 죽음이란 생각을 해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의 과정도 어린 아이가 생각하니까 꽤 무섭습니다. 그때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전 그런 기도를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린 나이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삶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얼른 오시기를 초대교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우리는 초대교인들만큼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그들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을 찾을 만큼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얼른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재림을 강조하는 이단들이라면 몰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나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남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다 성취되었고 남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거듭해서 그리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어떻게 마지막이 임할 것입니까? 글쎄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니까 이걸 알려고 하면 또다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교만을 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 마지막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 언제 임할 것입니까? 어떻게 임할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마지막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니,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이죠. 7절인데 우리 한번 차례로 살펴보시죠.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의 말이니까 더 깊이 다가오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러 갔고 11명 제자와 함께 가다가 이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와봤습니다. 예수님은 내심 예수님이 그만큼 간절히 기도한다면, 선생님이 그만큼 기도한다면, 옛날에 제자는 선생님을 닮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그만큼 열심히 기도한다면 제자라면 똑같이 거기서 세 명이 무릎을 꿇고 손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자고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또 가서 기도하십니다. 또 와봤습니다. 또 자고 있습니다.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세 번을 왔다 가셨는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자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던 말씀, 자기가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그 베드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거든요. 베드로는 잠을 이길 수 없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단단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베드로에게 남겨진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제사장 앞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의 종들에게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난 예수님 모른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의 그 사역 가운데 가장 흑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잠을 잔 것이나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끝까지 부인한 것,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이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 지울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 떠올리면 그냥 창피해가지고, 아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까, 나는 예수님과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더니만 그날 밤에 세 번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떠올리면 창피해가지고 베드로는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사랑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한없이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뼈저린 실패를 후배들이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밖에도 허리를 동이고 갑옷을 삼으라와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 실패한 사건에서 우러나온 아주 실제적인 교훈이죠.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겨워서 이제 그럴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요, 근데 방심해서 정신 차리지 않아서 베드로처럼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아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틈을 악한 마귀가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죠. 그러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다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언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앞서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고라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귀 사탄이 주는 유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이고, 기도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 첫 번째로 베드로는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커넥티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와이파이 하나만 요새 커넥티드가 안 돼도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아도 쩔쩔매고 와이파이를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연결점을 찾고 있는지, 정신 바짝 차리는지, 근신하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8절과 9절인데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사랑과 환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함께 강조하고 있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공동체 속에서 사랑하는 것 가리킵니다. 뜨겁게, 뜨겁게. 사랑의 강도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을 이렇게 읽어도 좋아요. 지속적으로. 한번 뜨겁게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왔다 갔다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몇 번 사랑하다가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은 피차 그랬어요. 피차. 서로라 그랬는데 누구에게나 사랑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원전 기독교인들은 늘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받는다는 용어가 기독교 안에 우리 신앙 가운데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데 어쩌면 성경을 잘 읽고 온전한 기독교인이 된다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 나누는 것이 더 우리의 용어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앞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랑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다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노력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사랑하려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서로 사랑하라 딱 맞는 말씀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정도의 위력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커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허다한 죄가 덮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상대방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린 허다한 죄를 덮을 만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린 죄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감싸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웃사랑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은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구약의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어떤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사라에게 시켜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나그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냥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낯선 사람을 환대했는데 그 낯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니까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한 셈입니다. 이게 환대입니다. 엊그제 청년들과 함께 공부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왜 이웃을 환대해야 되는지, 앞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 피차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공동체 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건 뭐냐면 낯선 사람들입니다. 아더 낯선 사람들을 왜 우리가 환대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는데 나를 영접해줬다. 아브라함처럼 헐벗었는데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문 안에 주었다.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환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읽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환대입니다. 이게 대접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원망 없이 하고 투덜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낯선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흩어진 나그네로 힘겹게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필수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린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해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까우면서 해야 될 세 번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함께 읽으시죠.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대로 주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늘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지칩니다. 또 원망하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섬긴다면은 이 섬긴 것들이 누가 봐줬으면 좋겠고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섬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이것이 앞에 두 가지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섬김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기도합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낯선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 우리 낯선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조그만 일이라도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급합니다. 마지막 11절 후반부인데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말 그대로 선한 청지기이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오시든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믿음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로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는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부탁하는 말씀이죠.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끝인데 뭘 준비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권고였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권고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촉구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종말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끝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어요. 하루의 저녁 마감입니다. 하루의 끝입니다. 이 끝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의 마감? 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마감하면 다시 그 일을 할 수 없는 끝, 종말입니다. The end입니다. 한 주간과 한 달, 한 해의 마감? 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조그맣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끝이 있다라는 암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점검받는 겁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점검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어떻게 보고를 할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깨어서 기도해야 함을, 뜨겁게 피차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해야 함을, 받은 은사를 갖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아니 적어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원합니다. 충분히 맛보기 원합니다. 이상적이어도 좋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론적이어도 좋습니다. 그건 너무 이론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실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상적이어도 좋고 이론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웃을 환대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근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우리 주일 예배가 이걸 충분히 맛보는, 정말 이 은혜를 충분히 맛보아서 세상 6일 동안 거뜬히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이 두렵지 않은 삶을 저희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마지막을 삽니다. 마지막을 한켠에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청지기로 살게 해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영광과 권능이 충만한 우리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